오늘은 저할게 많아서 오늘 프리쇼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팔로우업부터 할게요. 팔로우업이 저희 아이폰 에피소드에서, 저희 지난 아이폰 에피소드에서 바로잡아야 할게 한두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지나가듯이 언급을 한 건데, 이제 아이폰 17하고 17 프로가 이제 더 빠른,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매되지 않은 그 신형 충전기를 사용해야지만 할수 있다라고, 그때 무슨 이상한 충전 규격 얘기하면서 이랬는데, 사실은, 그냥 아마 40W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하면은 그 빠른 급속 충전이 된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좋은 그 신형 충전기를 쓰면, 그 신형 충전기의 그 표준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기기의 상황에 따라서 더 이제 와트수 조절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원래는 이제 딱 원래 이제 USB PD 규격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뭐 18W, 27W 얼마가 딱, 결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새로운 표준은 그거를 더 세분, 이제 와트수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뭐, 기기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더 세분화돼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 기능을 지원해서 이제 더 효율적인 이제 고속 충전이 되는 건데, 그거 아니어도 뭐, 지원은 된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이. 아마 40W까지는 올라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고 SK텔레콤 저 eSIM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 이제 에어를 얘기하면서 그때 막 망설이게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eSIM 때문에, 그 eSIM과 이제 SKT 사태에서 비롯된 저 유심 보호 서비스의 이제 대환장 콜라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일단은 다행히도 유심보 서비스를 잠깐 끌 수가 있거든요. 티월드에서 그거를 해지를 하고 eSIM을 생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eSIM을 지금 생성을 해놨는데, 예, 그 사실 원래 에어를 그 리뷰를 하게 될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eSIM을 바꿔놨던 건데, 지금 네 조금 리뷰 일정이 꼬이면서 사실 이걸 너무 일찍 해버리 괜히 한 상황이 좀 돼버리긴 했는데, 뭐 하여튼 일단은 eSIM은 됐습니다. eSIM은 바꿨고요. 뭐 어찌됐든 바꿨으니까 뭐 일단 바꾼 대로 써야죠. 근데 땅콩갱님이 이제 제 개인 메시지로 얘기를 한 거가 있는데, 이게 원래 eSIM을 이제 이폰을 쓰다가 내가 아이폰에서 이제 다른 eSIM을 바꿀 때 이제 그 옮겨가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완전히 하려면은 뭐 기존 폰에 그 명의를 뭐 해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따로 확인해 보긴 해야 돼. 저도 어차피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아이폰의 이제 자체 UI에서 eSIM을 옮길 때 그게 완전히 제대로 그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 이제 고객센터나 이런 데 해서 이제 뭐 IMEI 불러주고 이렇게 하고 이 신정보를 수동으로 좀 지워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 예, 명의가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뭐, 그, 통신사 쪽에서 전산해서 지워야 되는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래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나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번에 저도 이거 개통하면서 보니까 저는 유심을 쓰는데 그 이심으로 넘어가는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예, 아이폰에 생겼어요.
예, 그거를 눌렀더니 한참 뭐 빙글빙글 두다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다른 핸드폰에다가 이걸 유심을 꽂아놓고 그냥 개통 그 초기화만 먼저 했거든요.
아, 예.
그러고 유심을 좀 나중에 꽂았는데 이게 신호가 살아있어서 안된것 같다는 느낌? 진짜 그런 게 들어가지고 아마 전산 쪽에서 이거를 끊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네, 괜히 했다, 일단은 당장은 괜히 했다가 됐는데, 뭐 언젠가 에어를 테스트할 일이 있으면은 뭐 해놓은 게뭐 도움은 되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틱톡 딜이 드디어 됐어요. 됐는데, 아직도 좀, 일단은 저 트럼프가 저그 뭐야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게 됐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론, 뭐 일단은 정말 골자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바이트댄스의 지분이 뭐 보도하는 곳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20%라는 얘기도 있고, 뭐35%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 그만큼 줄어들고, 이제 오라클과 안드리슨 호로이츠가 이끄는 지금은 그냥 A 시스템즈인가 이름을 바꾸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걔네들이 이끄는 약간 공동 약간 지분 이렇게 여러 명이 모아서 공동 지분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레리 엘리슨이나 저 A 시스템즈를 하는 저 마크 안드레슨인가 걔네 둘 다 사실 트럼프랑 꽤 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유착이 좀 있어요. 잠깐 여행 겸사해서 미국 갈 마당에 이런 소리 하구나 하고 앉았으면 이거 듣기면 나 끝장이다, 진짜. 아야, 뭐, 네. 하여튼, 네. 뭐, 존경유착의 좀 그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좀 물음표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걸 틱톡을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기존 그럼 새로운 틱톡 앱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것도 그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버전 틱톡은 이제 다른 나라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뭐 중국 버전 틱톡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걔도 하나 있었고 원래는 이제 그 전세 다른 나 중국 외에 다른 나라가 같은 틱톡을 공유했는데. 이제 그러면 또 미국 버전이 또 생기는 건지. 그러면 미국 버전은 또 여기대로에 이제 또 위대한 말리 방화벽 하나 더 생기는 건지. 되게 물음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뭐, 일단 사인은 했다는데, 사인은 했으니까 뭔가를 하긴 하겠죠. 뭔가를 하긴 하겠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뭔가, 얘기할 게 더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단은 이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거대로 되면은 뭐 앱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버전이 다른 나라랑 분리된다 이러면은 이 틱톡의 관짝이 무엇을 박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틱톡의 끝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진짜 저 마크 저커버그만 좋다는 짓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일단은 앱을 따로 설치하라는 그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드러냅니다. 예전에 저희 CGV 그때 리뉴얼 했을 때도 그랬죠.
그쵸.
당장 저도 귀찮았잖아요. 저도 CGV 딱 앱을 다시 받는 게 귀찮아서 이제 그 뒤로 웹사이트로만 접속을 하는데 물론 어차피 CGV를 뭐 어차피 갈 일도 잘 없긴 하지만 어차피 동네는 메가박스라서. 근데 그거를 일단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꽤나 큰 장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버전이 이제 그렇게 분리가 돼버리면은 솔직히 분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는 이제 뭐 모두가 연결된 뭐 중국 빼고 모두가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된 약간 유기적인 그게 인터넷인 건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인 건데 또 미국만 이렇게 틱톡이 분리가 돼버리면은 뭐 전 세계적인 틱톡 챌린지를 미국에서는 모를 거고 미국에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거대로의 뭐 틱톡 문화가 발전이 될 수는 있겠다는 뭐 생각은 들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틱톡이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국에서 이제 파키스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도 틱톡 알고리즘이 좋대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릴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 약간 저 대충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나 이제 유튜브 쇼트는 내가 뭔가를 우연찮게 하나를 보면 아 얘가 이거 꽂혔구나. 그래서 주구장창 걔만 보여준대요 알고리즘이. 뭐 유튜브 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거 보면은 내가 우연찮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봤니? 내가 뭐 봤니? 저 그 요리 좀 괴식 유튜브 채널을 오늘 우연찮게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얘가 이거에 빠졌구나 이러면서 뭐 그래 계속 연관으로 보여줘. 아 먹어볼랜가 이 채널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괴랄한 음식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삼겹살을 버터에다가 싸갖고 뭐 통째로 굽는 건지 튀기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불닭 소스를 풀어갖고 그걸로 생년 파스타면을 만들어서 해 먹어봅시다. 뭐 이런 거 재밌긴 한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유튜브가 야 너 얘 이거에 꽂혔구나 이제 이걸 이제 이것만 주구장창 추천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틱톡이 잘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짝 보여주면서 뭐 좀 새로운 것도 좀 약간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겠죠. 뭐 아니면 뭐 기존에 봤던 것들이랑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든지.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애들은 보면은 뭐 유튜브는 그나마 이제 구독한 것들에 뭐 사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한 거고 그런 게 좀 기준이 있긴 하겠구나. 근데 그 확실히 잘 유튜브도 잘한다는 추천 알고리즘이 영 좋다는 느낌이 못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그 틱톡이 얼마나 알고리즘이 좋은지 뭐 그 정도로 궁금하진 않고요. 저 가입할 정도로 그렇게 궁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뭐. 저 틱톡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틱톡이 그때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10대들이 많이 본다고 했었나요?
네, 그쵸.
10대들이. 10대들이 많이 본다고 했었는데. 네, 뭐, 잘 모르겠네요. 저 오늘 저 20대 초반인 사촌동생 만나고 왔는데 한번 물어보고 왜 틱톡 하냐고. 하여튼,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틱톡님은, 아니,
틱톡.
말이. 제가 오늘 6시에 깨갖고 좀 정신이 좀 해롱하긴 해요.
아이고.
오늘 가족 행사 아침에 있었어갖고, 하여튼. 시장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앱을 분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게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를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 왜 우버를 한국에서 깔면은 UT로 바뀌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해서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분리되지 않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는 분리가 되기는 할 건데. 예, 뭐 앱 아까 뭐 다시 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그 떡밥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앱을 아예 새로 할 거다라는 떡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버나 UT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방법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버는 이제 그거를 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버를 사용하는 사람 이제 우버라는 사람을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그냥 UT로 바로 전환돼서 그게 지네들 수익성에도 그게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런 글로벌 기업 중에서 글로벌 이제 뭐 지도나 이런 거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버같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또 뭐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오면 먹통되고 사실 그것도 관련 뭐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저희가 아마 제가 안 넣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하여튼 그거
네 뭐야. 맞아요.
아직도 결론적으로 그 지도 반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구글 이번에 뭐야 국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뭐 그냥 선을 그었다는데 뭐 그래요. 뭐 탈세도 아마 뭐 탈세를 하고 싶고 세금 내기 싫은 것도 있고요. 뭐 저 이거 관리하는 것도 참고요. 뭐 그런 거겠죠. 뭐 딱 보나마나 딱 그런데 뭐 그거는 양보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감 시설 빼는 거는 뭐 허용하겠다. 그거는 뭐 납득하겠는데 데이터 센터 절대로 못 짓는다. 네.
하여튼 틱톡을 분리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 이탈이 많이 생기겠죠. 일단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10대 전용 틱톡 그들만의 그 틱톡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뭐 크리에이터도 되게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저희 뭐야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 인플루언서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했고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만의 생태계가 있을 건데 미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뭐 알고리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알고리즘 제가 알기로는 좀 거기도 이제 틱톡을 좀 트위터처럼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톡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시태그 기반으로 뭐 각자 모임 만들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그램도 지금 계속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미 쇼츠부터 뭐 쇼츠에도 지금 뭐 하이프 기능 뭐 이런 거 잔뜩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틱톡이 하면은 틱톡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미국만 운영해라라고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사용자가 깎이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인스타 아니면은 유튜브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결국은 저 저커버그만 배불리는 짓이니까. 이번에 이것도 널까, 뭐, 딱히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스레드가 X의 뭐 메일 사용자, DAU를 앞섰다, 다우를 앞섰다, 라는 소식이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 카오스에서 결국 이득을 얻는 거는 저 저커버그밖에 없어요. 예, 뭐, 하여튼. 자, 고깃집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건 팔로우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소셜 네트워크의 속편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뭐, 고깃집 팔로우업이라 합시다. 내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이 발표가 됐습니다. 캐스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일단은 저 뭐야 걔는 안 나오고요. 저 누구야 제시 아이젠버그는 안 나오고요. 제시 아이젠버그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그 뒤로 한 2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뭐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저커버그 역으로 제레미 스트롱이 나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석세션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크 저커버그를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이제 대충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프란시스 하우건 역으로 이제 아노라랑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 나왔던 마이키 메디슨이 맡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아 무슨 얘기를 어떤 거를 다루게 될지라는 게 대충 나오는데 이름이 소셜 레코닝이라고 합니다.
아하.
저 뭐야 저 미션 임파서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020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더라고요. 2021년에 이제 프란시스 하우건이라는 전 메타 직원이 내부 이제 메타의 내부 문건을 유출시켰던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였죠. 그 뭐야 내부 고발자였죠. 네, 네. 네, 내부 고발자로서 이제 내부 문건을 유출했던 그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였냐면은 이제 메타가 이제 10대 그런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 보다 이제 지네들의 매출을 더 쫓았다. 그래서 뭐 인스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게 대표적으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 마르고 입 싶은 10대 소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식증 관련 이제 네. 알고리즘에서 계속 그 거식증 관련 포스트랑 뭐 릴스랑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해서 애 정신 건강이 더 피폐하게 만들어지고 약간 그런 거가 대표적인 예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보호 관련 이제 소셜 미디어로부터 이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없는 뭐 그런 개발도상국에서의 그런 온라인 폭력 같은 거를 방관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지네들 체류 시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럼 걔네 광고 매출이 더 나오니까 예 그걸 무시했다라는 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더라도 이제 이런 걸 플랫폼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이제 도의적으로 그거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했다. 라는 게 이제 그때 이제 프란시스 사우관이 이제 유출했던 그 내부 문건의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결국 그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룰 예정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설마 또 무슨 요즘 그 무슨 청문회나 이런 거 하나 했더니 정말 그걸 진짜래? 예. 네. 그 관련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영화는 내년에 개봉한다고 하고 이제 소셜네트워크에 각본만 썼었죠. 아론 소키닉 그 당시에는 소셜네트워크는 그 감독이 데이비드 핀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번에는 각본과 감독을 둘 다 하신다고 합니다. 네, 데이비드 핀처랑 저 제시 아이젠버그는 안 돌아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저 고깃집 소식은 이제 티덕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팔로업이네 사실은요.
팔로업이네요. 그렇죠. 네. 콜베어가 해고가 됐었죠. 근데 이제 콜베어가 해고가 될 때 트럼프가 아주 그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 그래야 되죠? 예고를 날렸어요.
약간 저 데스노트죠?
네. 다음은 지미 키멜이다. 그리고
지미 키멜하고 지미 펠론은 같이 했던가요 그때?
네. 키멜 다음이 펠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재능 없는 것들이 밤을 정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 재능 없는데 밤을 정복하고 있으면 니네들 쪽은 더 재능 없는 거 아니겠니? 뭐, 어쨌든. 아, 네.
네.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그쵸. 하여튼. 그러고 나서 벌써 2개월이 지났죠.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이제 찰리 코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찰리 코크가 죽고 나서 이제 지미 키멜이 이걸 가지고 좀 농담을 했습니다.
아 이거 사실 정확하게는 이걸 갖고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범인이 일단 지금도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당시에 이제 범인이 분명히 이제 막 범인은 저 좌파에 누굴 것이다 막 그렇게 난리 치다가
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뭐야 막아요, 막아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쪽이었 그거 단체로 멘붕했죠. 그거 갖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했고 그날 또 이제 트럼프가 뭐 자기 이제 뭐 기자가 이제 뭐 오늘 기분 좀 어떠신가요 하고 이제 좀 우려스럽게 물어봤는데 나 기분 괜찮아 오늘 저기 뭐야 집무실 공사로 여기 트럭도 와 있고 나는 기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가지고 이제 키멜이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비판을 했어요.
아니 풍자를 했든지 뭐 하여튼
풍자죠. 그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예, 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범인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밝혀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막 확정지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얘기를 다 나오다가 그 이제 보통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방송국이 있으면 그 방송국 밑에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계열사들이 이제 그 원 방송사에 방송을 재방송을 내보내고 뭐 요런은
그게 정확하게는 그게 계열사는 아니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이 ABC는 이제 디즈니죠. 지금 모기업이 네. 디즈니인데 이제 디즈니랑 이제 계약을 맺고 이 특정 지역에 이제 ABC 방송을 송출하는 이제 지역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싱클레어라든가 아니면 또 넥스타 이런 애들인데 특히 이제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우익적인 편파적인 그런 얘기가 많았어서 옛날에 한 존 올리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 얘네들의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래밍들을 보면 다 이제 그런 우익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보수 되게 좀 약간 저 마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리고 정확하게는 근데 걔네들이 이게 정확하게 뭐였냐면 그 이제 그 FCC의 이제 체어맨인 FCC가 이제 우리나라는 뭡니까 방송통신위원 방통위원장이
네,
우리나라
네.인
브랜든 카가 무슨 저 보수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약간 디즈니한테 반협박을 합니다. 이거를 쉬운 방법으로 할래 어려운 방법으로 할래라는 사실상 좀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협박이라 하면 이제 쉬운 방법은 뭐 이제 키메를
니들이 알아서 잘라라.
자르든지 아니면
너희도 이제 검사 한번 받아볼래.
뭐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싱클레어나 이제 넥스타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지방에 이제 그 ABC를 송출하는 애들이 이제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특히 이제 넥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자기네들이랑 비슷한 그런 애들을 중 하나를 인수를 하려고 그런대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FCC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좀 분명히 저 지난번 저 콜베어 때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싱크레어는 지네들이 이제 저 걔네들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 가장 더 웃긴 한데 넥스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키메를 방송을 안 하겠다라고 했고 ABC가 그거를 보고 펄쩍 놀라서 키메를 서스펜션으로 네. 때려버린 거죠. 일단 방송 중지를 때려버린 거. 그러니까 완전히 키메를 하차시킨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차보다는 그때
중지.
무기한 네. 정지.
네. 네. 무기한 방송 뭐라 그래 무기한 휴방에 들어간 네. 거죠. 예, 제가 설명을 해버렸는데 죄송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휴방을 때리고 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예.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반발하기 시작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디즈니는 그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디즈니 플러스라고 스트리밍이 있고, 디즈니랜드라고 테마파크가 있고, 예. 네. 그리고 디즈니는 뭐 상당히 많은 곳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뭐 인형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그 옛날 시헐크였나? 그거 연기하셨던 분도
네.
디즈니 플러스 캔슬하라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디즈니가 이걸 보고 더 놀라죠.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한 이틀 3일 만에 네 바로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저 키멜 다시 복귀시킬게요.
뭐 말로는 저 짐이랑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뭐 제발 확인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네 그랬죠.
네 그랬죠. 이제 짐이 키멜이 그리고 복귀해서는 이제 자기는 살인 사건을 가볍게 여기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디즈니에서 메시지 온 게 있다라고 이제 편지를 딱 펼쳤는데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 결제를 재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유머스럽게 넘겼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했더라고요. 저 도널드 트럼프한테 고맙다 그랬대요. 왜냐면 그 덕에 시청률이 수직 상승해버렸다고.
전례 없던 상승이었다, 뭐, 그랬다던데.
그러고 나서도, 일단, 그 복귀한다는 게 결정하고 나서도, 뭐, 싱클레어하고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넥스타 둘 다.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지방에서는 지미 키멜 할 때는 딴 걸 내보내겠다라고 했다가.
그랬다고.
그거에 또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약간 못 이긴 척. 꼬리를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뭐야? 우리는 그래도 지미 키멜 방송 안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FC 그 브랜든 카 쪽으로 보면서 우리 잘했죠 이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난리가 나니까 원래는 애초부터 이제 복귀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이기는 척. 이제 브랜든 카 쪽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지미 키멜을 원하는데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제 슬슬 한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뭐 저 브랜든 카는 이랬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무슨 영향을 줬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나 봐요. 나중에 무슨 인터뷰였는지 뭐해서 촌극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저 우리도 윤 씨 때 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뭐
많았죠.
예, 뭐 윤 씨 때도 그랬고 저 딸 박 씨 때도 박따님 씨 때도 그랬고요. 뭐 저 대표적 뭐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SNL 뭐 그것도 그랬고 많이 그랬는데 모든 게 더 심해. 결국적으로.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친척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야당인 민주당이 그래도 나름 으쌰으쌰를 많이 했었잖아요. 윤 씨 때.
그쵸.
이제 계엄사태 일어났을 때도 열심히 으쌰으쌰를 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엄청난 인기가 없대요.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뭘 하고 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뭐, 반 트럼프 뭔가 그런 여론이 이끄는 게 솔직히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끄는 게 걔네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언론이랑 이런 코미디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 선봉장에 쓴 사람들이 뭐 콜베어나 아니면 존 올리버나 아니면 지미 키멜이나 다 이런 정작 이제 그 이런 트럼프 정부의 이런 계속 막 나가는 이런 거에서 맞서 해야 되는 이제 민주당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물론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진짜. 다음 깔까요?
그쵸?
다음 깔까요? 다음 깝시다.
지금 또 2주 동안 엄청 시끄러운 건데, 이것도 사실 팔로업이라면 팔로업이기는 해요, 네. 뭐, 워너브라더스를 사겠다고, 네, 갑자기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제발.
일단, 워너브라더스 상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디스커버리랑 합칠 때 이제 각자 빚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아직도 해결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자사스프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게 그 법인 분리죠. 스트리밍과 그 영화 제작 그 미디어 제작을 쪼개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계획 1위였고 계획 2는 이제 근데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 마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갑자기 몇 년 전에는 팔려갈 뻔했던 그러니까 스카이댄스 파라마운트가 갑자기 워너브라더스를 사겠다고 나섭니다.
뭔 날이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복수를 하러 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워너브라더스가 한 3, 4년 전쯤에 저기 파라마운트를 사겠다고
그때 저희가 다뤘었어요. 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자슬라브 때예요? 아니면 저 타임 워너 때예요?
타임 워너 때였다가 네.
AT&T 때예요?
예, 그쵸.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얘기를 하다가 아마 뭐 흐지부지 돼서 못 샀을 거예요. 파라마운트를. 그러고 파라마운트를 이제 나중에 스카이댄스가 이제 얼마 전에 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또 콜베어 사태랑 또 연결이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바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댄스가 이번에는 또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판다고 했더니 그 스트리밍 부서랑 저거랑 다 해가지고 내가 살게라고 이제 데이비드 자슬라브한테 연락을 했다. 라고 한 게 이제 소식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넷플릭스가 그럼 우리도 살래 라고 이제 손에 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상황이 넷플릭스 vs 오라클이 돼버렸는데
아 그렇죠. 왜냐 이건 또 설명드리면은
네. 파라마운트의 주인인 스카이댄스의 사장이 그 오라클
예, 레리 앨리슨의 아들인 무슨 앨리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비드 앨리슨이었나 뭐 대충 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아니다 데이비드 자슬라브랑 헷갈렸다. 잠깐만.
내가 좀 검색해보려고. 레리 앨리슨 써니라 합시다. 이름 데이비드 맞는데? 데이비드
아, 데이비드 맞아요? 맞네. 아, 맞네. 아 헷갈려. 하여튼 아, 네 데이비드 앨리슨이 맞았네요.
젊네. 83년생이네.
예. 네. 젊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 앨리슨은 네 무기가 뭐냐면 현금입니다. 그 파라마운트를 살 때도 그랬고요. 네 이 사람은 현금빵을 때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아버지의 현금을 때리는 거지.
그렇죠. 집에 있는 집에 있는 현금을 때립니다. 뭐 집에서 이제 이만큼 잡아다가 이제 갖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하도 저 머스크 그 뭐야 테슬라 주식 하도 떨어져서 레리 앨리슨이 1위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 세계 제일 부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그 뭐야 테슬라 주식이 하도 떨어져갖고 이제 걔 자산이 그 머스크 자산이 확 줄은 거예요.
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네 맞네. 2025년 9월에 이제 오라클 아마 이게 걔 때문에 저 틱톡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저 오라클 주가가 40% 급등하면서 세계 부자 1위가 됐다. 네. 하여튼. 네.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데이비드 앨리슨 무기가 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너브라더스한테는 상당히 좋은 매각처죠. 왜냐하면은 이쪽은 합병할 때 너무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데이비드 앨리슨이 그냥 현금으로 때려버리면 네 모든 것이 땡큐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살 마음이 있다 정도로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제 나왔는데 그 놀랍게도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아직 디스커버리 쪽에다가 그 매수 제안서를 주질 않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거를 주면은 분명히 자슬라브 이 자식은 저희 넷플릭스한테 흔들면서 야 스카이댄스가 이 정도 내놨다 너희 얼마 내놓을래 이럴 거라서 그래서 스카이댄스 쪽에서는 아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주주 쪽들을 좀 설득을 해갖고 자슬라브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 직접적으로 데이비드 앨리슨이랑 저희 자슬라브랑 만날 예정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댄스 쪽에서 지금 그 인수만 담당할 임원을 뽑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워너가 팔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워너는 또 사정이 워너는 약간 뭘 해도 지금 아 뭐 슈퍼맨은 그래도 이번에 좀 뭐 괜찮았다고는 하는데 뭔가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그쵸.
예. 그 다음은 저 엔비디아 관련 좀 소식을 전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하도 돈이 많아서요. 그래서 돈을 뿌리고 있다니. 이건 근데 둘 다 AI랑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얘는 뭐 첫 번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건 약간 AI 소식이기도 해서 뭐 네, 저 스토리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지난번에 이것도 팔로업이란 팔로업이에요. 왜냐면 인텔 얘기니까. 저 지난번에 미국 정부가 인텔한테 뭐 약간 좀 방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저 주식 10%를 샀죠.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이제 인텔의 지분 10%를 샀고요. 뭐 방법이 좀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샀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답니다. 인텔한테. 그래서 인텔이랑 같이 약간 이게 제가 지금 빠르게 읽어봤는데 약간 그러니까 인텔이랑 X86 기반의 이제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을 만드는데 이게 이 시스템 온 칩이 이제 요번 인텔도 경험이 있긴 해요.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루나레이크가 사실은 SoC 방식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SoC 방식으로 그때 칩을 만들었었어요. 걔를. 그런데 이제 X86 SoC를 만드는데 이제 CPU는 인텔 거를 쓰고 거기다 GPU를 RTX GPU 이제 칩플렛을 쓸 거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약간 AMD는 이제 그거를 다 알아서 해먹잖아요. 이제 GPU도 지네들이 만들고 CPU도 지네들이 만드니까 이제 그런 GPU 내장형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그런 CPU를 만들 때 이제 다 자기네들 걸로 하는데 인텔도 물론 저 걔네도 그거 있었죠. 저 제논 그래, 이번에 제논이었나? 이름이 뭐였나? 하여튼 걔네도 이제 자체 그래픽 그게 있었는데, 뭐, 그 결론적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 아크였다. 아크 그래픽이었는데, 제논, 제논 아마 코드명, 코드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망했어요. 네, 그,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그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아크는 끝난 게 아닌가. 아크가 시작부터 좀 되게 심하게 삐걱거렸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데 이 소식이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인텔 입장에서는 이게, 이 딜을, 이걸 이제 엔비디아랑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반환점이 될 수 있고요. 인텔, 일단은 최소한 뭐, CPU는 뭐, 개판이어도, 일단 GPU는 그래도 엔비디아 걸 쓰니까, RTX를 쓰니까, 그래도 좀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게 노트북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트북은 SOC로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쪽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모르죠. 일단은, 인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약간 느낌이 다 인텔을 살리려고 지금 인공호흡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랑 또 별개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랑 슬슬 이제 거리를 두려는 것도 좀 뉘앙스도 있다라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또 젠성황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 그러니까 뭐 팔기는 팔 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해대니까 이제 얘네도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중국이 아예 중국 판매랑 이제 거의 어차피 중국이 엔비디아가 이제는 약간 그런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없으면은 좀 매출 중국 매출이 좀 빠지면은 데미지가 크니까 이런데 엔비디아는 어차피 그 트럼프가 계속 그러니까 그 뭐 이제 트럼프 이전에도 바이든 때도 그랬고 계속 이제 뭐 너프된 성능의 이제 그래픽 카드 팔고 이러니까 솔직히 중국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아마 매출이 높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계속 이런 미국 트럼프가 계속 이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또 엔비디아 건 안 쓸 거고 하니까 엔비디아도 약간 저 구글이랑 메타 마냥 이제 솔직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저 이제 오픈 AI에 천억 달러를 투자 한다는데 왜 투자할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미국에서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들었어서 네 그거를 하면서
스타게이트 일반
네,
그거구나.
네. 네 그거랑 같이 하면서 또 이거를 함으로써 또 오픈 AI가 반대로 엔비디아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거래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지 듣기로는 저 뭐야 그거라던데 뭐 기프트 카드를 산 거다.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에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뛴 걸 가지고 그 주가가 뛴 만큼을 오픈 AI한테 주고 그걸로 또 오픈 AI는 네, 엔비디아의 자본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으로 지금 돈을 오픈 AI가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사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돌고 도는 거구만. 약간 돈이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그냥 같은 데서 계속 맴도는 것 같다고.
예.
엔비디아 오픈웨이에 살수 그냥 여기로 갔다가 다시 저기로 갔다가 계속 같은 돈이 돌고 도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자 AI 소식 좀 할 건데 아 이게 또 저희가 오랫동안 쉬어갖고 네. 뭐가 많아요. 뭐 해주시죠.
그래서 그냥 최신 소식 위주로 한 4개 정도 뽑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메타글래스 발표가 됐어요. 그 라마 모델을 박아가지고 그 아마 메타 AI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안경인데 안에 디스플레이가 달렸더라고요. 레이벤에서 파는 디스플레이 모델이 $800, 799달러고 화면이 600x600 그러니까 좀 작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5000니트라고 합니다. 밝기는 그리고 똑같이 레이반 안경이 레이반 글래스가 늘 그랬듯이 옆에 그 카메라 찍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비전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AI에 이제 컨텍스트로 그 앞에 있는 광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 앞에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기능까지는 밝혀주지는 않았는데 아마 업데이트하면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스포츠용 선글라스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오클리랑 해가지고. 그건 좀 비용이 다르기는 한데, 그건 좀 액션캠 위주로 금액이 들어간다, 그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판매 예정이 아직은 없고요. 아마 판매가 모레 시작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9월 30일.
저희 녹음 얘기도 이틀인데, 어차피 메타 글라스는 다른 거, 그 전 것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 기술은 좋아. 기술은 되게 오 기술 뭐 꽤 괜찮네 이런데 이걸 갖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기능이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쓸만한 방법이.
네.
그 회의 같은 거 할 때 나는 신경 안 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플레이로 딴 거 보고 있을 수 있고.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보니까
너무 밝긴 하죠.
아니 디스플레이가 표는 안 난대요. 그러니까 꽤 밑에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표는 안, 그러니까 상대방의 디스플레이
네.
자체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네. 있다는 티는 난대요. 네,
그 티는 그 티가 엄청 나겠죠.
네.
내가 딴 데 보는 거
미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눈을 너무 깔고 있는데.
자식? 기사 보셔도 기사만 봐도 그 얘기 그거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있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이 자식 눈을 너무 심하게 깔았는데 같은 느낌이 들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야 갑자기 생각난 건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들이 이제 그 AI 돌아갈 때 옆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 빛나는 걸 떼버리듯이 안경에 있는 LED를 떼버리고 뭔가 카메라 앞에 있는 걸 브이로그로 찍어서 생중계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마. 아 그러고 보니까 시연할 때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눈앞에다가 있는 재료들 가지고 그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데모에서는 실패를 했고.
그거 저 삼성 냉장고였어. 작년에 제가 베를린 갔다 왔을 때 그때
네.
그 삼성 부스에서 데모하던 게 냉장고 안에 그
아.
있는 거 냉장고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지 이거.
아하. 이미 다들 뭔가 배운 거구만.
다 비슷, 이게, 그거랑 똑같아. 그 뭐야, 저 AI 맨날, AI 시연할 때마다 맨날 비행기표 잡고 있고, 이거랑 똑같은
그쵸.
거예요, 다. 씨. 하는 게 다 거기서 들린 거야, 씨.
그거
머리 창의적이지 못해.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구글 글래스 발표할 때 했던 기란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되긴 하는데.
기란네도 예, 데모가 네. 있었어요.
네. 아마 그 기능 보고 조금 혹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스포츠용 선글라스에서 조난당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건 또 뭐 그런 기능이 있다면서요. 뭐.
네.
뭐 있다면서요. 예.
하지만 워치가 있긴, 워치 울트라면 되긴 할 텐데.
예, 워치 울트라도 네. 위성이 되니까요. 물론 지원되는 국가 안에서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웬만한 데를 가도 핸드폰 터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야외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위성도 딱히 필요가 없긴 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메타가 뭐 기술 일단은 약간 그거예요. 하드웨어로 만들어 하드웨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걸 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아이패드 프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시죠. 근데 아이패드 프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아이패드 프로는 최소한 넷플릭스라도 볼 수 있지. 좀 비싸긴 해도. 그래서 저는 보고 사실 그렇게 뭔가 대단하다는 느낌 못 들어. 어차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은 어떤 거 봐요?
다음은 이제 이것도 팔로업이긴 하네요. 네. 크롬을 드디어 이제 안 팔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구글에서 신나가지고 바로 저 크롬에다가 AI 기능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크롬을 켜고 이제 우측 상단에 그 지금은 탭 검색 기능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네. 이제 제미나이 버튼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네. 누르면은 제미나이 창이 뜨고 현재 보고 있는 탭을 기준으로 그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그 AI가 요약을 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 지금 챗GPT에서 쓰는 오퍼레이터 모드처럼 그 네. 자동으로 뭔가 탐색해서 정보를 모아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요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요런 브라우저들 지금 퍼플렉시티에서 만드는 코멧도 있고 한데 얘네들이 지금 보안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웹페이지 주석에다가 그 프롬프트 인젝션을 사람들이 그렇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비밀번호랑 정보를 이메일로 쏴줘 하면은 바로 고지고대로 그 오퍼레이터 모드가 잘 돌아가서 바로 쏴준다고 하고요. 뭐 어디 그 상점 페이지 같은 데에서는 또 물건 살 때 뭐 개수를 뭐 100개에 사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과 100개를 집으로 배송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인젝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텍스트로 안 긁고 캡처를 해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또 정보를 제대로 못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마 요거는 조금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ChatGPT 얘기인데 이제 그저께 나온 새로운 기능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글처럼 자기네들의 기반이 잘 없는 ChatGPT가 어떻게든 뭐든 만들어보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ChatGPT에서 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정된 시간에 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역으로 사용자가 물어보기 전에 그 제안을 하는 펄스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나오 아니에요?
그쵸, 구글 나오죠.
정말 어려운 방법으로 만든 구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요것도 키는 방법이 좀 너무 끔찍한 게, 자기 전에 그 ChatGPT가 물어본대요. 뭐, 내일 알고 싶은 정보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야, 그거 쉽지 않다. 아, 그거 쉽지 않다. 아.
그쵸.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아침에 뭐, 비행기표 알아봐줘. 뭐, 보통 비행기표네, 씨. 하여튼.
돌고 논다 아주 그냥.
비행기표 같은 것들을 이제 정보를 찾아서, 네, 일정한 시간에,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시간을 파악해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항상 ChatGPT를 켜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잖아요? 이제 얘는 그 지정된 시간에 얘가, 이런 정보를 찾아왔어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이 펄스라는 기능이고요. 요 기능은 지금 그 저번에 말했던 프로 요금제 300달러짜리, 월 300달러짜리 그 요금제를 쓰셔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 이미지를 보시면은 진짜 구글 나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카드에 원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이미지 하나씩 있고 기사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요것도 조만간 사용자들한테 제한이 될 것 같긴 그 기본 사용자들한테도 제한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구글 나오는 실제 기사의 사진이라도 쓰지 얘네들은 또 달리가 다 그려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걸까요, 진짜?
제 생각에는 단말기를 만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조니 아이브랑 뭔가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 단말기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마 뭐 네스트 허브 같은 거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화면 요런 모양인 거 보면은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올리긴 했었는데 지금 되게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다 손, 네.
핀도 있고, 뭐, 저 글래스도 있고, 그래서 그, 뭐야, 약간 누가 이제 그걸 갖고 좀, 뭐라 그래, 좀 조롱은 아니고, 그냥 했던 말이, 이러면은, 그, 뭐야, 그때 이제 그 막, 그 뭐, 커피 마시면서 뭐 했다는 그거가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뭔가 비전이 딱 있는 것처럼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쵸. 이게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맞고, 이거를 할 건데, 여러 개를 하고 있대, 그럼?
이상적인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정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적인 인터페이스, 일단은 좁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쵸. 아니면 그게.
네다섯 개?
그 네다섯 개가 다 한꺼번에 되는 거죠. 온몸으로 살고 싶다, 이거. 그 이미지처럼. 목걸이도 걸고, 손에 단말기도 들고.
그거 아이폰이랑 애플워치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글래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는 사이버 인간이다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네.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거를 뭐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죠. 제 생각에도 뭔가 이거 그 하드웨어의 전초전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300달러나 내는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할지는 모르겠네, 나는.
그러니까요. 솔직히, 예. 그리고 요런 프로덕트는 늘 결국에는 저의 행동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특히나 내일 뭘 알아봐 드릴까요? 요거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야, 니가 지금 챗GPT가, 야, 그게 니가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으면 니가 알아야지.
그쵸.
아니, 하다 못해. 그냥 뉴스라도 갖다 주든가.
그러니까요. 뉴스를 모아놓고 뭐 오늘 아침 날씨 뭐 이런 것들 뭐 모아가지고
참고로 그거는 AI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
저희 이미 많이들 했었고요. 저도 많이 그런 거 많이 써봤고요.
갤럭시 알람만 켜놔도 자동으로 나와요.
옛날에 그 어디였더라, 쿼츠였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로 딱 할 때마다 오늘의 제가 이제 관심 분야를 선정해 놓으면은 오늘의 뉴스를 대화형으로 딱 해주는 게 있었어요. AI 아니어도 할 수 있다니. 그거는 생성형 AI 이런 거 나오기 이전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펄스 갖고 그냥 적당히 말을 만든 거지. 근데 이미 그건 거는 뭐 챗GPT 완전도 옛날부터 하던 건데.
그렇죠. 예. 뭔가 좀 다른 경험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좀 나만 귀찮게 내일 또 뭘 알아봐드릴까요? 여기다 대답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귀찮아서 안 쓰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하드웨어 얘기하다가 제가 네스트 허브 얘기를 했는데 네스트 허브는 혼자서 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개인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스트 허브는 아닐 가능성이 없죠. 그냥 뭔가 네. 웨어러블일 것 같아요.
네, 웨어러블일 텐데.
왜냐하면 그 사용자의 모든 걸 다 수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웨어러블이겠죠.
웨어러블이어야 하는데 또 웨어러블에는 또 맞지 않는 UX를 이렇게 들고 와 버리니까
그렇죠.
뭐 재원이가 없는.
네, 뭐 그렇죠. 야 이럴 거면 저 AI 핀 니네들 AI 핀 아이브 이 자식아 네가 AI 핀을 욕할 건 아니지 않니? 뭐. 예. 뭐 AI는 이쯤까지고요. 아니 그럼 하나 더 있구나.
네,
하나 더.
네, 있구나.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게 뭐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라이언스 게이트에서 런웨이라고 영상 AI 서비스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랑 계약을 해가지고 자체 전용 영화 AI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차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런웨이에서 엄청나게 그 라이언스 게이트가 가진 존 윅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헝거 게임도 아마 라이언스 게이트로 알고 있는데 뭐 요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런웨이 모델에 이제 전용 라이언스 게이트 전용 런웨이 모델을 훈련을 시켰는데 네 생각도 아니고 그들이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데이터가 너무나도 모자라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AI가 그냥 모델이 이제 원하는 만큼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작년쯤에 계약을 할 때는 라이언스 게이트가 우리가 그냥 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은 우리 스타일의 영화가 딱 나오도록 그걸 만들고 이걸 포스트 프로덕션이랑 프리 프로덕션에 그 효율화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대요 예전에. 근데 이제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망해버렸고 런웨이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라이언스 게이트 영화가 너무 데이터가 부족해서 AI를 만들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디즈니에 있는 모든 영화를 때려박아도 훈련하는데 모자르더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은 지금
뭐 얼만큼 다 때려박아야 되는 거야? 모든 전 세계는 모든 역사에 있는 영화들을 다 때려박아야지 뭐 되나 될까 말까 이런 건가?
그거보다 지금 런웨이 자체가 모델이 훈련된 그 영상이 퀄리티가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정도 퀄리티도 라이언스 게이트로 못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족을 못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기네들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런웨이는 뭘 얼마나 때려박았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까지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그러면은 그건 합법적인 데이터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예, 아 근데 약간 그거죠. 그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때려박아서 훈련한 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잠깐 그런 거에 쓸만한 것일지는 몰라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야 실제로 나오는 영화 프로덕션이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도 라이언스 게이트는 그래도 좀 자기네들이 합법적인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나마 그 당시에 좀 효과적이었던 모델. 을 파트너십을 맺었던 건데, 예, 네, 뭐 그렇게 쓸만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엔스로픽도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함부로 그 라이언스 게이트도 뭔가 손을 대기가 애매해진 거죠. 왜냐면은 사실 자기네가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감독이나 배우들한테 이제 로열티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 없이 지금 훈련을 진행한 거니까 요거 잘못하면은 또 이제 역으로 이제 이들이 소송을 당할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둘이서는 런웨이랑 라이언스 게이트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뭐야 어느 무슨 AI 루마였나 어떤 애 거기 대표가 나와갖고 영화가 살 길은 AI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아 네 그 얘기도 했었죠.
그런 헛소리를 했다는데 아주 말세입니다. 세상이 말세야. 이거는 뭐 AI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뭐 그 외에 사실 이제 좀 남은 거는 좀 하나 빼고는 되게 큼직큼직한 얘기인데 그 다음 네이버가 이제 이거 사실 솔직히 저는 이거 얘기 듣고 이제서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네.
전해주시죠.
사실 이건 준비를 꽤 오래 하긴 했었어요. 그 네이버 자체에서.
네, 떡밥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카페에 사람들이 이제 중고 거래를 많이 올리니까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이제 안전거래를도 도입을 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전거래를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사기도 치는 경우가 많았고 뭐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락처 주고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는 다 안전거래를 강제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플리마켓이라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거래글을 모두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 중고거래 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냥 그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래글에 접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그 카페 같은데 이제 중고거래를 올릴 때 이거를 교차로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카페에도 올리고 이 플리마켓에서 올려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입지를 받을 수 있는
네. 제가 저거 뭐야 아이폰 지금 14를 팔았거든요. 아이폰 14를 팔았는데 14 팔 때 중고나라에다가 올릴 때 보니까 그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찾아보니까 좀 그 불만 같은 것도 올라온 게 그 게시글을 올릴 때 연락처 적어놓으면은 뭐 부정거래자로 탐지가 돼서 차단이 된다는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대요. 그래서 뭐 안전거래가 강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전거래를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기 뭐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사실 사기 위험이 있는 거는 없는 게 나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나왔다고 하기도 한데 뭐 불만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저는 안전거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한 쪽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하다못해 중고나라도 자기네가 자체 앱을 만들었잖아요. 중고나라도 어차피 그쵸. 자기네가 네.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있지만 뭐 그런 거 생각할 때 오히려 네이버에서 그것까지 다 커버를 해버리면 나은 게 아닌가 하는 들고요.
자, 이제 좀 큰 거 소개를 해볼게요. 아,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 이거 뭐, 근데 이거랑 또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사실 별건이잖아요.
아, 그걸 원래 벌어졌던 거 확인하다가 이제 추가로 확인.
그렇죠. 추가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인데 지금 뭐 그 뭔 얘기냐면 KT예요. 이미 저희가 이제 그 뭐야 아이폰 다루느라고.
아이폰 녹음할 때도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사실.
네, 그때 그 직전에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일이 커진 거죠. 네. 이게 뭐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였냐면 그 이제 KT랑 이제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지날 때마다 소액 결제가 되더라. 거기를 지나갔는데 무단으로 뭔가 소액 결제가 됐다. 뭐 20, 30만원 정도가. 그게 이제 경기도 광명시 이제 소화동이랑 하안동 그쪽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옛날에 그거였죠. 그 옛날에 뭔가 무슨 어떤 관련, 그러니까 워낙 접점이 없어서 이제 KT망이라는 거 빼고는 접점이 없어서 그리고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가 원인인지 그러니까 광명시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동,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그게 네. 다 그쪽 지역이에요. 다 그 주변인 건데
다리 건너 하나긴 한데.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25년 이제 8월 말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8월 말에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362명이 이제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이게 근데 이게 8월 말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KT가 이거를 키사에 신고를 한 게 9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12일이 걸린 거죠. 9월 9일이면은 저희 그 아이폰 이벤트 한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뭐지? 무슨 관련이지? 이런 거 갖고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뭐 되게 이제 그런 거 관심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보보안 쪽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열띤 토론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불법 펜토셀을 한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펜토셀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보통은 지하철역 같은 데 설치하는 이제 소형 기지국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그런 지하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일반적인 기지국의 신호는 당연히 지하니까 닿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펜토셀 같은 걸 이제 그런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냥 그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선에서 이제 KT 인터넷선에서 걔를 꽂으면은 그냥 그 거기 안에서 이제 그 5G 신호를 뿌리는 거 방식은 LTE나 5G를 뿌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게 다 디지털 신호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누군가가 설치를 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왜냐면 이거를 아무리 이제 그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를 KT의 장비인 걸로 위장을 하려면은 KT 내부에 이제 내부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누가 이걸 했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불법 기지국을 그러니까 설사 이게 배우가 외부 사람이어도 이러나 저러나 KT 내부 인원을 누군가를 포섭을 해서 이걸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고작 2억 4천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나라는 그런 예. 네. 제가 이거 반농담을 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횡령하라고 뭐
그러니까요.
네. 야, 횡령해 갖고 저 어디야 오스템인가? 거기 2천억 털어갔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또 2억 곧 뭐 고작 2억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2억을 하려고 지금 되게 어렵게 2억을 한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일단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됐는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일단은 지금 범인은 잡았는데 네. 중국 국적 조선족 두 명이라는데
출국하려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도 웃기네. 중국에서 나갔는데 주범 중 하나가 중국을 나갔는데 이미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엠바고를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특정을 해놓긴 했는데 보도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래서 범인이 자기가 이미 다 들켰다는 걸 모르고 입국했다가 잡혔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따르면은 보면은 또 KT 내부 인원은 없었다는 얘기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주범이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해킹을 했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인증이 된 거지? 약간 그리고 이게 중국의 윗선이 있고 그래서 무슨 약간 조직적인 범죄라는데 조직적인 범죄가 고작 2억?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찍 그거 된 거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테스트하는 단계였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 너무 일찍 들킨 네. 것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본 기사에는 아직 그 정확한 피해 금액을 다 파악을 못한 것이 그 결제 기록이 기지국에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네 데이터를 걔네가 지워버리면 얼마가 나갔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거에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네. 그리고 서초구랑 동작구랑 일산에도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 내부 인원이 필요 없었던 이유가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KT는 펜토셀 설치 후 최초 인증 시 10년간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펜토셀을 전문기사 없이 택배 배송해서 고객한테 직접 설치하라고 하고 해지 고객이 펜토셀을 회수하지 않아 중고나라에 대놓고 매물로 올라오는 등.
그거 우리 집에 있던 거랑 비슷한 건가? 펜토셀이 그러면?
아마 그 집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집에 우리 집 약간 이제 KT 얘기해서 우리 집이 신호가 안 잡혀요. 이러면 이제 보내주는 네, 거죠. 맞아. 이거 님 인터넷망에 설치하시면은 여기서 저 신호 뿌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저희 집에 5G를 했는데 5G가 안 터지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리고 화장실 가면 전화 끊겨가지고 그거를 그 KT 고객센터에다 얘기했더니 와가지고 어떻게 꽂아라라고 설명만 해주고 그거를 집에 두고 갔거든요. 그거를 저희 동네 그 망 개선하면서 아마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을 하게 된 계기도 저게 어느 날 그 기가 꺼져 있었는데 집에서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잘 되나 보다. 그러면 저 번잡한 거를 우리 집에 둘 필요가 없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네? 그거 114에
가져가라고 하면 해줘요.
네, 114에 전화 걸어가지고 회수해달라고 가져달라 그랬더니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잘 했는데 그거를 반납을 안 해. 그렇구나.
근데 뭐 약간 아직도 그 내부자가 있었을 거다라는 뭐 그 주장도 여전히 있긴 한다는데 뭐 일단은 근데 펜토스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면 그 그렇지 그거 하나 그냥 탈취해갖고 이미 인증은 이미 된 거니까 그거 살짝 내부 그 손봐갖고 거기다가 해킹 그런 거 걸어놓고 진짜로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해킹할 수 있었겠네 딱 봐도 근데 아직 좀 더 조사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되게 웃긴 게 뭐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대요 저 국정 뭐지 청문회에 불려갔는데 KT 회장인가가 이제 국회의원이 님 그때 SKT 터졌을 때 님 SKT는 해킹 안 당한다고 했었죠? 실제로 그런 소리 했었나 봐요.
그 저거 뭐 그 대리점에서 붙여놨던 그 광고 문구 그대로 읽으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였어요?
아. 네, 그 대리점에서
아이고
그 KT는 해킹해서 안전합니다. 뭐 이런 거를 대리점에 붙여놨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 대리점이 그걸 한 걸 수도 있고 본사에서 그걸 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하라고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지.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때 답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었죠. 아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일부 대리점이 그 시기에 근데 거기서 그렇게 궁색하면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니 까이로 불려 나갔는데 지금
거기서 변명하고 있어도 안 되니까.
물론
그래도 잘 읽으셨던데 뭐 보니까.
아니 그 뭐야 거기서 그래도 그 저 뭐야 저 계엄 그거 할 때는 열심히 변명하시더만.
네.
그래도 아휴 네. 자 그다음 더 이거보다.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팔로비야. 정말 궁극의 팔로업인데요. 예, 네, 카카오톡이요. 네,
팔로업 데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약간 팔로업 스페셜인데요. 오늘. 깔아 보셨어요?
저는 그 네. 당일에 깔았죠.
네. 저도 깔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얘기는 좀 얘기는 들었고 이미 그때 아마 그날 아침에 이제 무슨 그 카카오 컨퍼런스 했잖아요 이번에 거기서 네,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그거였어요. 딱 그날이 그거였어요. 그 이프 카카오라고 이틀 발표하는데 첫날 그 상당히 그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하듯이 되게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지금부터 배포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였겠죠. 앱스토어는 다 그 걸어놓을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 네. 시기를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걸어놨겠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시간에 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냥 그날 입에서 욕을 참 그 뭐야 그 좀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이제 뭐야 헬스 클럽 다니고 좀 뭐 이렇게 치료 받는 것 때문에 좀 다니다 그 상담 받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에 그런 분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 프로필 트레이. 위주로 먼저 이렇게 따다닥 나오는데 밖에서 보기엔 미망한 거잖아요.
바디 프로필 그러니까
예, 바디 프로필 예,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게 올라와 버리니까
최소 그, 남자분은 우통 까고 있고요.
네. 함부로 열 수 없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살려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밖에서 함부로 열 수 없는 앱이 된 거죠. 너 그런 거 보니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밖에서는 이제 함부로 저희가 카카오톡은 킬 수 없는 앱이 된 거예요.
카카오톡인데 지금 심지어 네. 전 국민이 이렇게 빠르게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정말 그게 그렇게 RT를 심하게 탈 줄은 몰랐어요.
저희 지난번에 이거 루머 떴을 때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네, 한번 얘기했었죠.
이걸 왜 이 꼬라지가 됐는지 일단은 뭐 저 그래요. 그 민태기 형의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아무리 민태기 형이 미치고 나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친 아이디어면 아마 CEO 단에서 막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CEO 같은 분은 지금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뭐 그래도 나름 그 뭐야 저 디펜스하는 그 뭐야 성명이 나오긴 했던데 그 아니 이게 또 장기적으로 좀 쓰시다 보면은 좀 괜찮아 좀 적응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벌써 응용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게시글로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이용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댓글로 이제 왜 3개월째 답변이 없으신가요 하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연락을 받았다는 순기능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하여튼 뭐 그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입장,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 모든 거를 연결, 이제 자기네들의 실제로 돈이 되는 모든 그런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다리이지만, 정작 이 다리는 돈은, 돈이 안 돼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뭐, 이모티콘 빼고. 근데 이모티콘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신 나간 방법을 생각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정신 나간 거죠.
이제 2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한 10월, 12월쯤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채팅창 제일 위에 ChatGPT 채팅방이 생긴대요. 카카오 전용. 그래서 예. 그 이제 ChatGPT랑 대화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이제 MCP를 또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MCP들 플러그인을 이제 그 ChatGPT로, 카카오 ChatGPT로 불러올 수 있다. 뭐 요런 예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획대로 하겠어요? 지금 이 꼬라진데?
이 꼬라진데 뭐 하겠죠. 이 꼬라지니까 더 악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요?
또 이분도 청문회 불려가겠구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참 독점의 그걸 생각을 해요. 위험성 독점이라는 거의 위험성을 이번에 제대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카카오톡은 지네들의 포지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럽거든요. 뭐 기능 추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뭐 이 민태기 형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3월에 들어오셨다고 하고.
와 그럼 저 이거를 6개월 만에 개발을 했다고요? 이거를?
지금 미쳤네? 요거를 제가 링크를 드렸거든요. 타임라인을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이것도 블라인드가?
네, 블라인드 글인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6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그건 대단하네.
이게 업계에서 이제 토스 자체가 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해가지고.
그놈의 애자일 그거였겠죠, 뭐.
예,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토스라이팅이라고도 부르고 뭐, 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몇몇 군데 있어요. 뭐 직원들 상대로 이제 사기를 친다느니 뭐 이런 건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좀
우리 회사 대표인데?
아이고
아니 끝난 거 얘기 끝난 얘기 하자.
하여튼 그래서 조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SNS에서 이쪽 기업 문화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뭐 하여튼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스레드 기능 있잖아요. 대화 스레드 기능. 요게 언론 유출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민태기 형 그 CPO께서 엄청 난리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범인 잡겠다고 개인 직원들 개인 기기 다 포렌식 하겠다. 이거 안 하면은 너희들 사내 시스템 못 쓴다. 라고 해가지고 동의서고 뭐라 그래야 되죠? 핸드폰을 포렌식 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언론에 이제 노출되고 이제 노조에서 문제 삼으니까,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제, 포렌식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제 꼬리 내렸다고 하고, 이분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내부, 카카오 인원도 엄청 갈려나간 것 같고.
딱 보니까 6개월 만에 입고를 했으면은 지는 증명을 하고 싶다. 딱 봐도 지는 증명을 하고 싶었네.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네. 딱 봐도.
뭔가 보여요.
이 민태기 형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일단은 뭔가 이런 변화를 바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바라서 데리고 온 거죠, 사실.
네, CEO 입장, 이름이 뭐였더라?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성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민태기 형을 데리고 온 것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노렸던 것 같네. 예. 네.
정신아 대표.
정신아? 아,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얘기도 얼핏 듣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태기 형이 토스 출신이죠. 토스 출신인데 네. 이제 오면서 이제 토스에서 일했던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도 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뭐 코테도 안 봤다. 코드 테스트도 안 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자 면접할 때는 코드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제 카카오는 특히 대기업이니까 체계적인 코드 테스트가 있었겠죠.
요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 전용 모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니요. 사업팀으로 들어와가지고 인사 발령을 한 두 주 동안만 그 사업팀에 있다가 두 주 만에
코테가 필요 없는 편제로 왔구만.
네, 코테가 필요 없는 직군으로 뽑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돌려가지고 개발 직군에다 꽂아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편법을 쓰는 게 승인이 났단 말이야? 와, 진짜
참.
아, 물론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확인이 된 걸까요? 확인이 안 된 걸까요? 루머랍시다. 루머인데, 네. 아유,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카톡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네.
아, 지금.
지금 살짝 보니까 그 SNS로 아마 그 카카오가 뭔가 계획,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공,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페이지처럼,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그 공개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친구 목록, 제 친구 목록에 지드래곤이 있더라고요.
아, 그 광고 그, 있어요.
네, 있어요. 광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인플루언서들 하나하나씩 추가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람들 글을 팔로우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게 일단 좀 국내에 있는 유저들을 락인하려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일단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가수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멜론이라는 커다란 플랫폼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아마 하다못해 그냥 그 멜론 작품 홈 업데이트 하는 것만 거기다가 미러링 해줘도 기능은 될 테니까요.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바꿨네. 그 지금 제일 상단에 생일자 목록이 제일 위로 올라왔네요. 한참 내려가야 나오던 건데.
아, 그래요?
뭐, 뭐 반응을 보고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에휴, 뭐, 근데 이제, 이, 뭐, 롤백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도 힘들고, 뭐, 저, 이미 광고를 다 팔았다.
예, 네, 제 생각에는 이, 광고를 판 게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제일 크, 그게 구조적으로 롤백을 못 한다는 얘기는 저도 조금 좀, 네. 물음표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카카오는 이걸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은 피드 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뷰를 다시 메인으로 돌려놓고 피드를 뒤로 숨기면 돼요. 그럼 대부분은 그걸 안 보겠죠. 물론 대부분 안 보길 거기 때문에 그 광고 집행비가 다 날라 그게 이제 다 이제 폭탄 맞는다는 또 그 예. 그 문제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걸 다시 그대로 하면은 그리고 오픈 제가 이거는 이제 오픈 채팅을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몇 개, 하나,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건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다가 왜 이게 그 UX적으로도 뭔가 웃겨요. 왜 오픈 채팅이나 쇼폼이나 한 그걸로 돼 있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그냥 뭔가 오픈 채팅 자체를 살짝 게시글 같은 걸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당근에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 글? 살짝 그런 느낌으로 바꾸려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뭐 오픈 채팅은 오픈 채팅이더라도 뭐.
아, 그렇죠. 뭐 네이버 카페 그런 그 뭐 이웃책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죠. 살짝 그런 느낌으로 바꾸려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쇼폼은?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들을 어떻게든 카카오에 우겨넣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쇼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카카오 TV인가 그 있었잖아요. 다음에 들어가면은 카카오 TV라고 그 쇼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영상들 다 글로 때려 넣은 거겠죠? 아마 그 카카오 TV에 들어있던 광고들이 다 글로 들어가고 좀 가격을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픈 채팅이랑 합쳐져 있다는 게 상당히 불만이기는 해요.
아니, 이게 UX적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UX인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이럴 거면은 아예 기본 그거를 채팅 그 친구로 하지 말고 기본 페이지를 그냥 채팅으로 두든지. 물론 안 하겠지만 어차피 다 이거 채팅하려고 다 들어간 어차피 다 채팅하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오픈 채팅이 원래는 채팅방에 따로 있었잖아요. 채팅방에 있고 그거를
그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위에 태그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여기다가 왜 이걸 갖다 박았나는 의문이기는 한데 그 밑에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정말 꼴 보기 싫게 생겼고. 벌써부터 사실 오픈 채팅도 저는 소리 알림을 다 꺼놨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들어간 곳들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꼬리 붙기 싫어가지고 다 막아놓은 건데 밑에 커뮤니티는 그 제가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보기 싫은 말투의 글들이 벌써부터 제일 위에 떠있네요. 참.
똑같아져. 진짜.
그리고 지금 쇼핑 탭이 생겼네요. 쇼핑 탭. 아예
아,
탭으로 쇼핑이.
원래 있지 않았나?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너무 대놓고 있진 않았죠. 저번에 얘기했던 슈퍼 앱을 만들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 이게 슈퍼 앱이라는 게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트위터에 이제 써갈겼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뭔가 다 얕게 하긴 해요. 근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제일 큰 문제 슈퍼 앱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건데 지금 사실 카카오톡이 제일 잘하는 거는 결국 메신저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 그걸로 다 하는 거고 근데 메신저 기능이 지금 굉장히 약화, 내가 뭔가를, 그 메신저 기능 자체를 계약시키지는 않았다만, 그래도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예, 그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는, 아, 이게 참, 우리가 물론 이제 카카오 사정을 이해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느꼈지만 이해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얘네들 어차피 돈도 많은데 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얘네들 뭐 그걸 고민해줄 필요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왜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비판을 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걸 했는지를 생각 뭐 좀 뭐 생각할 필요 없겠다만 그런 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왜 이 짓거리를 했는지를 뭐 알 수는 있는 거죠. 뭐 이해라는 난 이해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사실 이해하기도 싫어서. 이해하기도 싫거든. 하여튼. 아, 진짜, 이게, 좀, 웃겼던 게, 제가 이제 그 트위터에서 했던 말을 이제 인스타 스토리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네. 후배 중 하나가, 카카오, 본 그건 아니고, 그 카카오 그 자회사 중에 약간 엔터프라이즈인가? 좀 약간 그런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뭐라 그러지? 약간 경영 지원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데 네.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후배 중에. 그래서 살짝 좋아요를 누르고 같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 충격적인 게, 요, 원래는 프로필 사진이었잖아요, 이게. 이 게시글. 이거를 3년 동안 지금 그 민태기 형의 의도대로 쓰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게 전 더 놀라워요. 저는 지금 타임라인을 내리는데, 지금 이런 식의 글이 3년치가 지금 있어요.
어떤 건데, 예를 좀, 그분의 그거를 최대한 노출 안 시킨다는 존재하에서.
이분이 만약에 영화를 봤다면, 영화 포스터를 배경으로 깔아놓고, 거기다가 텍스트를, 그 뭐, 명대사 같은 거를 이미지 위에다가 얹어서,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리디북스,
그 스타일처럼, 예.
네, 그 스타일처럼, 그 책, 그, 영상 캡처 하나에다가 제목이랑 명대사 그리고 자기 감상평 해가지고 그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었네. 이게 지금 3년치가 있어요. 와
정성이다.
어떻게
그분은 카카오톡을 왓챠로 쓰신 거네.
그쵸. 아, 민태기 형이 이분 계정을 봤나? 와
알고 보니 지인의 지인 아니에요 민태기 형이?
그럴까요? 진짜 충격적인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이 2021년 9월 4일이네요.
아, 이건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건설적인 얘기도 못하겠고. 어차피 건설적인 얘기를 해봤자, 얘네들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게 가장 아이디란 시나리오는, 죄송합니다, 뭐, 일단 이거는 제 생각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광고도 다 집행됐고, 이러니까 그쵸.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최소화를 하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채팅이나 아니면 친구 그거를 예전처럼 메인으로 복귀를 시키고, 큐어폼이나 이런 걸 뒤로 빼야 되는데, 그리고 저 민태기 형은 나가시고요.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뭐, 근데 민태기 형이 지금, 뭐, 여기 그 아까 올리신 거 뒤에를 보니까 그럴 것 같진 않네, 지금.
네, 분위기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토스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면 토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 청취자분들 중에 토스에 계신 분 있으면 익명으로 제보 좀.
유명한 글이 있어요. 토리니의 일기라고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검색해보 나오나?
네,
검색 제안을 뜨네요? 와. 거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이걸 한번 좀 봐야 돼.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혹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링크를 네.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누가 그거를 다 캡처해서 정리해 놓으신 게. 아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아, 이렇게 안 좋은 걸 맨 마지막에 두면 안 되는데. 아, 이제, 괜찮습니다. 이번에 포스트쇼를 제가 뭐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좀 나을 거예요. 자, 쿠더캐스트는 아시다시피, 말을 못 읽겠네. 다시 할게요. 쿠더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더쿤.me/캐스트/236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237이구나. 쿠더쿤.me/캐스트237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이제 기사랑 이런 거 정리해 놓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리니의 일기랑 이런, 그런 것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제가 10월 말쯤에 잠깐 해외를 나갔다 올 겁니다. 해외 여행을 갔다 올 건데 그래서 그때쯤에서 뭐 일정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제가 그런 뭐 맥북이나 이런 걸 안 들고 가고 싶어서 아마 편집 아마 뭐 녹음을 미리 해놓더라도 편집을 못해서 아마 좀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을 거라서 그때는 제가 좀 저랑 이제 티더님은 일정 조율을 해서 뭐 제가 최대한 그 이제 가기 전 이제 그 나가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최대한 뭐 편집 하나를 해서 내놓든 아마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녹음할 수 있는 녹음을 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맞춰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추석 연휴도 있는 게 조금 이제 좀 일이 좀 많이 좀 꼬이긴 하는데 뭐 해봐야죠. 저희는 그러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그 안 좋은 걸로 끝났으니까 조금 포스트초는 좀 밝은 걸로 해볼게요. 제가 아마 저 티덤님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줌을 보시면은 세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둘만 있는데.
그쵸.
예, 무슨 일이냐면 제가 티덤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을 에어팟 프로 3로 했고요. 에어팟 프로 사실 이게 iOS 26부터 들어간다는 이제 에어팟 프로의 스튜디오 퀄리티 그 이제 스튜디오 품질의 마이크 녹음이 된다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에피소드 전체를 이걸로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에어팟 프로 3를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올라갈 예정으로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올라갈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그 리뷰의 일환으로 했고요. 근데 이게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저는 처음에 그냥 에어팟 프로 3를 그냥 그 제가 이제 평소에 이용하는 녹음 앱인 이제 오디오 하이잭에다가 그냥 포인팅을 하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에도 이게 모드가 있다는데 저는 아직 이걸 발견을 못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느라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맥에서는 그냥 이 저희 이걸 전체를 제가 백업본이랑 이제 싱크 용도로 이제 그 녹음을 줌도 다 녹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줌의 이제 로컬 녹음 기능 중 하나가 이제 그 화자별로 이제 오디오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녹음은 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맥으로 호스트를 하긴 해야 했고요. 왜냐면 아이폰으로 하면 클라우드 녹음 막 녹화밖에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을 호스트로 두고 아이폰을 거기다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폰으로 이제 에어팟 프로 3를 선택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들어간 이제 화상 이제 통화를 시작한 상태에서 이제 로컬 캡처라는 거를 이제 제어 센터에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고 얘를 미리 로컬 캡처를 눌러 놓으면은 이제 대기 상태가 됐다가 제가 이제 줌으로 들어가면 자동 얘도 같이 녹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로컬로 캡처를 같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제가 마이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로컬 캡처가 켜졌을 때만 이 스튜디오 품질의 녹음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지금 이 팟캐스트 녹음할 때 줌 이거를 아이폰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아이폰 옆에서 지금 따로 또 녹음을 뜨고 있고요. 그래서 잘 쓸 것 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정말 비상 상황이다 이럴 때는 이걸로라도 해야겠죠. 물론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해서는 집에서 녹음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쓸 것 같은 방법은 아닌데 그 지금 티터님은 좀 들으실 때 좀 어땠어요? 물론 이제 줌은 압축이 많이 되니까 좀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마이크로 말씀하실 때랑은 확실히 차이가 났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또 다르긴 한데 좀 이렇게 크게 방금까지 얘기할 때는 살짝 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뭔가 테스트를 하시나 보다 새 프로세스를 테스트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여전히 얘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 마이크 쓰는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저도 왜냐하면 어제 이거를 연구를 하느라고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이 방식을 다 확인해봐야 돼서 어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거를 이 에피소드를 내보낼 때 제가 원래는 어제 제 오디오도 그렇고 티덤님 오디오도 그렇고 노이즈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가미를 하거든 프로세싱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얘는 제가 좀 들어보고 이제 제 샘플을 들어보고 그냥 노이즈 제거만 한 채로 최대한 해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방이 뭐 이렇게 뭐 완벽한 뭐 이제 사운드 프루핑이 돼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 최소한의 그냥 그 배경음 제거만 하고 최대한 안 건드릴 상태로 이제 팟캐스트가 나가니까 여러분이 에어팟으로 이제 이 로컬 캡처 모드로 이제 녹음을 하면 어떤 느낌의 그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어제 들어봤을 때도 마이크보다는 확실히 그냥 전문 마이크 쓰는 것보다 당연히 못합니다. 뭐 뭘 물리학적 법칙을 이게 결국은 이걸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조지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 물리학적인 이 마이크 이런 체급 차이에서 오는 걸 결국 소프트웨어로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하려는 건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어디까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걸로 이제 뭐 물론 이제 스튜디오 퀄리티라고는 하나 우리가 이걸로 뭐 저 보컬 녹음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노래 보컬 녹음을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는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하는 거 정도로는 그래도 쓸만하다인 거지. 아무래도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 확실히 못 되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한번 편집을 해보면서 좀 이해할 건데 그 외에 이제 좀 에어팟 아마 제가 이거 에피소드 올릴 때쯤에 아마 에어팟 프로 3 리뷰가 나와 있던지 아니면 거의 나올 때가 됐던지 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메모했던 거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에어팟 프로 3에 대해서 뭐 한 김에. 그래서 뭐 로컬 캡처는 얘기를 했고 그 배터리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며칠 전에 제가 한 정오쯤에 이제 집에서 나섰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계속해서 뭐 에어팟을 들으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고 뭐 지하철 이제 내리고 어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자마자 이제 그냥 에어팟 그대로 연결된 채로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이제 팟캐스트 편집을 했고요. 그러고 뭐 팟캐스트 편집 끝나고 뭐 좀 이제 어디 저 스타벅스 이제 다른 데 좀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또 에어팟 들으면서 가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또 이제 에어팟으로 뭐 아이폰을 연결해서 또 뭐 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케이스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터리 테스트구나. 급하게 내가 언제 나왔는지 언제 외출했는지 확인을 해서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8시 반 이상을 봤어요. 12시 2분에 이제 에어팟 이제 케이스에서 꺼냈는데 8시 35분에 1%로 테스트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반 이상을 버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8시간을 얘기했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 버틴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팔로우업으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제가 그때 에어팟 프로 3 케이스가 에어팟 프로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커요. 사실은 실제로 조금 더 크고 근데 이 큰 이유가 아마 이어 유닛의 모양이 바뀌어서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어 컵 그러니까 이어컵이 아니라 저 이어팁 부분이 밖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있게 되면서 이게 케이스가 그거를 반영해야 돼서 좀 크기가 좀 더 커졌고요, 도리어. 근데 배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케이스 배터리가 좀 줄었는데 아마 내부에 다른 뭔가 부품들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어폰 때문에 이제 공간 확보를 해야 돼서 그 과정에서 이제 크기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케이스 배터리를 줄인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존에 썼던 에어팟 프로 2 케이스 이제 에어팟 프로 때부터 썼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가죽 파우치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아내가 저희 아직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귀고 있을 때 원래 에어팟 프로 1세대에 쓰라고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에어팟 프로 2에 맞아서 그대로 썼고 그랬는데 이제 에어팟 프로 3부터는 이제 못 쓰게 됐어요. 크기가 살짝 커서 안 들어가요. 불행이도. 뭐 가죽이라서 조금 이제 늘리면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안 들어가고요. 소리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는 에어팟 옛날에 이제 이어팟 때도 그랬고 이제 애플의 이제 전반적인 사운드 튜닝 기조가 좀 약간 플랫에 더 가까운 약간 그런 기조였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에어팟 프로 2도 플랫 성향이었고 그 플랫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밋밋하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에어팟 프로 3는 좀 캐릭터가 생겼어요. 저음이 좀 더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감이 좀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음악이나 이런 걸 들을 때. 근데 이거는 그만큼 이제 EQ를 가미를 했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지금 뭐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EQ를 이렇게 더 세미하게 변화를 시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륨 레벨에 따라서도 EQ를 조정을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볼륨이 낮을 때랑 볼륨이 높아질 때랑 EQ 설정이 다른 EQ 설정이랑 AMC 그 설정들이 조금씩 다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캐릭터가 들어간 거죠. 이제 애플이 뭔가 좀 더 의도를 갖고 이제 사운드 튜닝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이제 그 플랫, 그러니까 그래서 사운드가 훨씬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일단 공간감도 넓어지고, 베이스, 일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뭔가 소리가 좋아졌다라고 이제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베이스가 있거든요. 베이스가 좀 이제 조금 더 베이스가 강해지면은, 아, 얘가 소리가 뭔가 좀 더, 왜냐하면 베이스 둥둥거리는 게 일단 화려하거든요. 이제 이 소리를 그런 거 했을 때 약간 저 삼성 TV 채도랑 비슷해요. 저 삼성 TV 그런 막 그 TV 외에 그런 이제 저 전자제품 뭐 일렉트로마트 이런 데서 그냥 되게 채도 화려한 막 이런 거 그런 거 대보 영상을 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플랫한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별로라 사운드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분들도 막 봤고 제가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플랫한 성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이스가 좀 강조되고 뭐 공간감 넓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소프트웨어로 이제 물론 이제 여태까지 사운드 어차피 여태까지 에어팟 프로라는 게 사실은 다 그 사운드로 그걸 제어를 하는 게 있었 그 소프트웨어로 그걸 제어하는 게 있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애플이 능동적으로 튜닝을 한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캐릭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플랫함을 좋아하던 분들은 도리어 이제 에어팟 프로 3가 좀 자기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괜찮았던 거. 저는 확실히 공간감이 넓어지니까 뭔가 좀 더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좀 더 몰입감, 그리고 음악이든 아니면 뭐 영상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좀 더 몰입감이 더 좋아지는 그 효과는 있죠. 근데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고 뭐 물론 에어팟 프로 2를 이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 어딘가에 재고 남은 거 있겠죠. 아직은 뭐 바로 바뀐 거니까. 근데 그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에어팟 프로 3를 뭐 이게 난 이 소리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그냥 저 에어팟 프로 2에서 쟁여놓으시고 망가질 때까지 이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ANC도 확실히 개선이 된 거 맞고요. ANC는 진짜로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에어팟 프로 2에서는 이제 어댑티브를 썼으니까 적응형 모드로 썼었는데 그 노이즈 캔슬링이랑 적응형을 번갈아서 썼었거든요. 그냥 밖에서 그냥 돌아다닐 때는 그 완전한 이제 주변 음 허용 모드보다는 그걸 썼는데 지금 에어팟 프로 3에서는 그 이제 적응형 모드도 이제 워낙 노켄이 이제 그 ANC가 성능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변은 허용 모드를 그냥 써야겠더라고요. 그만큼 또 강화돼서 좀 이제 적응형 모드만으로 돌아다니기는 조금 위험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그런 것 같고, 예. 잘 나왔어요. 일단 뭐 사운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면에서는 정말 많이 나아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얼마나 녹음 얼마나 했지 지금?
2시간 정도
했죠. 2시간 정도 했죠. 2시간 정도를 계속 이렇게 빡세게 에어팟을 돌렸는데 배터리가 80%. 사실 마이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배터리가 더 많이 날아요. 근데 2시간을 했는데 고작 80% 달았다는 거는 이거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 간다는 소리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진짜 엄청난 개선이고요. 뭐 이제 이걸 타고 뭐 대서양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유럽을 건널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물론 이제 태평양은 살짝 딸려서 안 됩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는 진짜 개선이 많이 됐다. 저는 이제 이게 귀에 좋은 건 아야 귀에 좋진 않습니다. 계속 꽂고 있는 건 사실 귀에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밖에서는 거의 에어팟을 꽂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인지를 하면 이제 좀 안 꽂으려고 그러긴 하는데 뭐 어쩌다 보면 계속 꽂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도 있어서 약간 제가 옛날에 에어팟 4 리뷰할 때는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이제 에어팟 프로 2 쓰는 대로 에어팟 4가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2를 쓰고 다닐 때보다 경고음을 더 많이 들었었어요. 배터리 경고. 근데 얘는 뭐 배터리 경고음이 안 나오던데. 내가 1%까지 갈궜는데도 배터리 경고음 안 떴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버그일 수도 있고 뭔가 배터리 경고음 날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하네. 예, 그렇습니다. 이 팟캐스트 전체를 에어팟 프로 3로 녹음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최소한의 프로세싱만 돌려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더 덜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고 이제 티더님은 저 아이폰 17 프로를 이제 일주일 넘게 쓰셨는데 좀 어떠세요? 그게 그건가?
카메라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제가
원래 뭘 쓰던 셔츠는?
원래 이제 S24랑
아, 울트라랑.
S24 울트라 울트라랑 그거 14 프로를 썼었는데 카메라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컨트롤은 적응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손에 잘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썼고
그 카메라 컨트롤 관련해서 재밌는 게 이번에 iOS 26에서 저도 지금 이제 아이폰 17 라인업 테스트 준비한다고 한번 싹 갈아엎었어요, 폰들을.
네.
지금 아직도 사실 앱들 다 설치 안 되고 지금 개판이긴 한데, 그, 보니까 카메라 컨트롤에서 좀 옵션, 이게 초기 셋업에서 카메라 컨트롤 관련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그, 버튼으로만 쓸래? 아니면은 그 터치 이런 거 다 쓸래? 그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원래 없었어요, 그거. 원래는.
아, 그래요?
원래는 그, 모르는 게 다, 기본 세팅이 모든 게 다 켜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꺼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컨트롤 이제 그 터치 그거 하는 게 처음을 기본으로 켜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느낀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이제 26부터는 뭔가 셋업 단계에서 그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네 그냥 이거 버튼으로만 쓸래? 아니면은 그 터치 다 쓸래? 근데 저는 버튼으로만 쓰는 걸 추천합니다. 버튼은 정말 좋아요. 카메라로 쓰기엔 정말 좋은데 예, 그거는 저도 그 이제 막 터치 막 이거 하는 거는 저도 잘 안 썼어요. 셔터로는 좋아요. 셔터 용도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일단 바로 누르자마자 카메라 꺼지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주얼 인텔리전스는 제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계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단축어에서 인텔리전스 로컬 모델 펀 로컬 모델 말 걸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일단은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그래도 대답은 좀 적당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뒷판 디자인 가지고 좀 사람들이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뒷판은 제가 안 보잖아요. 그래서 큰 뭔가를 느끼진 못하겠고
약간 저는 그게 약간 탱크 같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능의 약간 디자인이 좀 그거에 그러니까 약간 기능 성능에 중시를 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자체가 되게 탱크 같이 디자인이 됐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에어랑 완전히 그 라인업 그 안에서 보면은 에어랑 완전히 그 대조되는
정반대.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프로를 더더욱 이제 성능 우선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또 봤을 때 그 일단 이건 iOS 26 얘기긴 한데 미리 보기랑 파일 앱 쓰기 되게 좋아졌고요. 파일 앱은 되게 쓰기 좋아 똑같은데 쓰기가 편해졌고요. 일단 미리 보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쪽으로 조금 좋아졌고 시리는 여전히 멍청하고요.
저는 그걸 이제 ChatGPT한테 물어보 대신 시키는 정도.
네, 진짜 계속 말할 때 ChatGPT한테 뭐 물어봐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인텔리전스 나와야 하지만 일단 시리는 아직 불편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확실히 오래 가긴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발열이 적어요. 생각보다. 게임을 제가 한 2시간 돌렸는데 그렇게 열은 나지만 금방 식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쁘지 뭐야. 14 쓸 때보다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14나 16도 꽤 뜨거워요. 그래서 많이 뜨거워졌는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걸 갈아엎기를 이제 결정한 이유가 어느 이제 유튜브 이제 외국 유튜버의 그걸 봤는데 에어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괜찮다. 16%랑 비교해서 꽤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내가 안 옮겨. 데이터를 안 옮겨고 그냥 갈아엎 그냥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다시 셋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저도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덜 뜨거워지고요. 예전보다 배터리도 좀 덜 닿는 것 같고 정말 이미디 정말 저 바로 팔로우업이 저 있는데 지금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지금 카카오톡이 내일 카카오 쪽에서 내일 개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아이고.
네, 내일 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고요. 라고 하고 일단은 당장은 뭘 하겠다고 했냐 했더니만 잠시만요. 일단은 그 이제 쇼폼 관련해서 이제 애들 이제 저 미성년자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근데 그건 이제 쇼폼은 아니긴 하지만 쇼폼의 미성년자 보호 보호 조치를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태 메시지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건 것 같은데 저 상태 메시지랑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등의 소소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인데 이제 내일 더 이제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또 나올 예정. 예정이라 뭐 발표를 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희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아직 그 발표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이틀 네. 사이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금 밤새서 누군가가 또 갈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계속 네. 누군가 이게 언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죠. 네. 뭐 근데 이미 저 뭐야 한 목요일부터 이미 갈리고 있을 수 있어. 이거 발표하고 아니 추석 연휴 못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나?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 진짜 도대체 민태경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 고통이다. 참 하는 사람도 이거 보는 사람도 고통이고 진짜. 그러니까. 아휴. 네.
아마 팔로업이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
예, 뭐 카카오 팔로업이 아마 연말까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 이미 저 사실 올해 그 지금 제가 이제 슬슬 이제 올해가 이제 100일이 깨졌고 이러니까 슬슬 이제 또 연말 저 코드캐스트 망어워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저 올해 최악의 소프트 올해 망 소프트웨어는 이미 결정된 것 같고
유력 후보가 나온 것 같네요.
아, 근데 올해도 진짜 올해 사건이 진짜 피 터질 것 같아.
그러게요.
만만치 않아, 올해가.